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또한 맛보고 누리고 그 기쁨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도 다 구원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여 믿어서 이 세상에 복 받을 것인가 그런 기대 하나 걸치고 믿는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 천국이라는 거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이 구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자 그게 또 전도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런 기능으로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믿음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다. 그렇게 답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 말들도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아버린다는 것.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걸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또 주어지기를 바랄 것.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서의 복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지 영적인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고 남은 것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복을 받아 잘 사는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두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오는 말이 영육간에 잘 되면 그것을 믿음의 성공이다. 이러한 그 말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러한 것은 사실 성경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그 빛의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싶다, 뭔가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성경을 내 멋대로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쓴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말만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걸 마치 성경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성경을 새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으면은 예, 성경에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걸 마치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마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 사적인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하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신다더라.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요, 또 예수님 말씀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 뜻을 알겠습니까? 뭘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인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책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적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미국 국회도서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럼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뭐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 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서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알려고 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정말 진리가 뭘까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과 상관없이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놔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뜻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뭔가 좀 맞다 이렇게 일체가 되어 생각되면 거기에 줄을 쫙 끄면서 그것만 쫙 뽑아낸단 말입니다. 저 그랬죠. 여러분 성경 펴놓고 저는 성경에 줄을 안 겁니다. 줄을 안 거는데 여러분 성경에 줄 뭐 안 긋습니까? 그 내용을 싹 봐보세요. 어떤 내용만 긋고 있는지. 모두가 다 그게 어떤 내한테 부합되는 말들, 뭔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미 내 성경, 그것과 뭔가 좀 맞는 말도 돼 있다는 것, 듣기 좋은 말들, 그런 줄을 짜자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성경 안 쓰는 것이죠. 뭐 저주와 연관된 말들. 제가 성경에 줄을 안 긋는 이유는 제가 책을 볼 줄을 안 긋습니다. 줄을 긋버리면 결국 눈이 걸쭉하게 안 갑니다. 읽을 때에도 아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줄을 긋지도 않고 그냥 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듣는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말도 분명 성경의 말씀인 건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우리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이해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말을 그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성경을 지멋대로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러한 이제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뭔가 좀 자신만만한 그런 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의지나 내 노력에 달린 그런 문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아 그거 내 하기 나름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하기 나름이 되니까 구원도 결국은 내 하기 나름이 돼버려요. 근데 구원을 위해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또 말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구원은 내 차지가 된다. 이게 유대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던가요? 믿음도 구원도 내 하기 나름이다. 물론 꼭 그렇게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의도의 말. 믿음도 구원은 너희들 하기 나름이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래, 구원받아봐라. 이런 의미의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맥날이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 실패 역사예요. 맥날 해봐도 안 된다. 실패 역사입니다. 그 실패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완성했다. 왜? 인간 실패하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 안에서 믿음은 인간 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성경을 지멋대로 쓰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 드러내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믿으면 다 된다. 오전에 말한 대로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자꾸 그 만들어내게 돼요. 예수의 능력 안에서는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믿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말들이 사실은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내 성경에 맞는 구절에 자꾸 눈이 가는 줄을 걸려고 하는 그런 반응만 내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런 것들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로 다 뒤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거듭난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직 인위적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게 거듭남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새겨진 거듭남의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그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런 걸 거듭남이라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화 잘 되고 성격 급하던 사람이 화도 안 내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뭐 술 담배 하던 사람 술 담배 끊었다. 야, 이걸 가지고 저는 거듭났다. 이렇게들 되게 그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변화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은 예수 바뀌는 사람에게는 그 방금 말한 그 뭐 행동의 변화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먹고 의지만 굳게 그 가지면 얼마든지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우리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결국은 성경을 부딪힌단 말입니다.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은 모순되는데, 부딪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이걸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성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 별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성경을 번역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서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개역개정판이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리 그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을 만든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을 따로 갖고 있는 이상 그건 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전 성경에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신앙이 엉터리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마다 내 성경 따로 있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 네 멋대로 번역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자기 성경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성경, 내 마음이 새겨져 있는 내 성경,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주의 뜻이 뭘까, 그것이 뭘까, 이걸 보려고 해야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말에서도 사람들은 믿음도 구원도 당연히 이제 나한테 해당이 된다, 이렇게들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 구원 당연한 것이지, 내가 믿으면은, 이렇게 출발을 해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 당연한 것이고, 믿으세요 구원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출발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여긴단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밥 찾아 먹고 말이죠. 숨 쉬면서 사지 멀쩡히 움직이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애당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구원이 애당초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었고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것은 이 믿음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저주예요. 그게 우리 본래 우리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식당 가면 그 식당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이 왔는데 온갖 귀한 거 다 끄집어내놓고 기빈대접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래, 그럼 당연하다.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네가 대통령이 그러지 마, 너. 자, 근데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는 그런 사형수를 갑자기 그 형을 몽땅당 살면 다 시켜버리고 나가게 해가지고 좋은 식당 가게에서 온갖 대접 다 받게 한다면은 그 사형수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몫은 내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걸 날마다 참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내가 풀려나고 이 식당에서 이 온갖 귀한 데 다 받고 있는, 이게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야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뭔들 바를 모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걸 받아챙기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그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본격적인 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영원히 이제 그 멸망에 처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 복역 죄수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 대신 사형을 받고 죽은 분이 있죠. 그분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 사면을 다 받고 해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님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 어떤 자유, 해방,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는 자유, 기쁨, 그걸 누리게 해준 그 분께 마음이 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 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 대신 사형 선고를 사형을 받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분의 그 덕, 그 덕을 선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나 구원받았네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덕을 선전케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만 해버리면 구원이 다 관심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럼 그걸로 끝쳐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밥 먹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에 혓바늘만 하나도 밥을 먹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빨에 문제가 생겨도 밥 먹지를 못하죠. 입안이 헐어도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은요 수없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또 맛있는 거 골라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 골라가면서 지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밥을 못 먹을 상황이 주어져가지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뭡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 그런 겁니까? 밥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하게 기는 사람들에게는 밥 먹었다, 아, 등 따시고 배부르다, 행복하다, 부러울 것 없다, 이러면 끝이란 말입니다. 내 배부른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 그걸로 다 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밥 먹고 살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는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한 끼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주의 은혜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물며 밥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이것까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덩어리인데 근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겠냐 말입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성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돈 몇 개 났나? 그 말 그 자주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맡겨놨습니까?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고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외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몫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마치 뭐냐면 사형수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주 나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은총으로 다가와줘야 합니다. 그게 정말 구원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8절을 말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 8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이 믿음도 구원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그러한 것 안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실감 못합니다. 실감 못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간 다음에 실감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립니다. 구원이 물론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거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다 그건 이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요 예수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람을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항상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집어넣어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서 귀엽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한한 이루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존귀한 자리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진다. 말한 대로 항상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고 진리를 싫어하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은혜가 책임져버린다는 얘기죠. 은혜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면서 또 징계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늘에 두도록 만들어 내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실패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하냐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신작이 나올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게 구원 이후의 신자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걸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걸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본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그 10장 2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괴멸해버린다. 이건 이미 작정되었다. 이렇게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 속에 나온 게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런 말이 이제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말 속에서 선지자가 뭘 연구했냐? 아니 어떻게 심판 속에서 남은 자가 돌아올까? 이걸 살펴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10절이. 남은 자 돌아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까 그걸 살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하나님 일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들어있구나. 이걸 알아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선포되는 말 속에 주님의 장차 오실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증거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증거되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챙기지 말란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 예수님 그냥 은혜, 구원은 당연하지. 이렇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괴멸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잘났다고 우린 다르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역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란 방식으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로 선택받고 그 우리가 남은 자로 불려 나온 거예요. 이 구원은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선물이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니까 풍성한 은혜니까 이게 신자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해라 이래 버린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냐 풍성한 어떤 그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내 성경성 있는 말, 내 성경에 있는 말이죠. 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내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복받고 그런 게 내 성경에 있어요. 내 거 말고 사람들 성경에. 근데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 거기에 중심을 둬버리면 결국 사람은 내가 뭔가 행하는 그것을 기뻐해 버립니다.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날을 보면서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살구나 자기 만족과 자기 뿌듯함이 발생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쁨이 돼버리죠. 그걸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뭘 기쁨 잡고 있느냐 이걸 알아채야 한단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이상하게 성경에 마음이 땡겨가지고 성경 보기도 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가 있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해 성제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처럼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은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 본다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바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나가기 쉽상해. 항상 죄가 도사인 인간이니까 항상 우리 본성은 내가 드러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간 게 인간이니까 거기에 조심할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은혜에서 나오지를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네가 성경 본다 이런 단어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성경 보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니 나처럼 이 성경 보기 싫어 만화 보는 내가 이상히 성경을 본다. 성경 보는 마음이 땡긴다.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일하심 그걸 우리가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성경복이 되는 거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 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그 감사의 근거를
어떤 이 땅의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완성된 자리입니다. 완성된 자리예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완성된 자리다. 완성된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걸 은혜의 자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나 구원 받았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게 되어 있는가 그걸 날마다 살피는 겁니다. 그걸 살피면서 나를 그 완성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집어넣으신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일로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신자는 은혜의 자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세상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데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대수인가 사소하게 항상 돼버리는 거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은혜 자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를 더 소망하게 되더라. 그런 하나님의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한 곳이고 생명의 나라 천국만이 영원하다. 그 사실을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은혜 안에서 꼭 붙드시고 결국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의 그 완성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린 다른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일로 감사할 뿐이에요. 뭘로 감사하려합니까? 그 감사가 주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고 세상 끔을 조금 받아봐야 그 감사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들을 때에는 뭐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신자는 얼마나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일들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힘들다가도 원망이 나오다가도 아 내가 이런 하나님 몰랐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일로 감사하게 되고 아 이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는 신자를 세상 감당치를 못하죠.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있는 삶이라는 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다 단지 그걸로 기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나 구원 받았다 기쁘다 뭐 그런 기쁨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갔을 때 예수 안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이 세계 그걸 알았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거 그 감사 기쁨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이 여러분께 있고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구원의 삶이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은총의 기적의 그 세계로 집어넣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영원한 세계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그 감사함, 그 기쁨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맛 보면서 참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배우 알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